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이사야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25장까지 들어오니까 약간의 이런 패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장과 11장에서는 이 세상에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세상 나라는 몰락하지만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남은 자,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속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멸망할 거다. 그 대신 하나님의 남은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그게 12장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13장에서 23장까지 유다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멸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더니 24장에 들어와서는 구속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남은 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 이야기를 하고 구속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5장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요즘 이제 쓰고 있는 성경을 개정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또 익숙한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개역 성경하고 개정 성경하고 똑같이 2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작은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거기에 찬송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찬송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대신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어 성경 ESV라고 하는 성경은 25장 전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죽음을 영원토록 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죽음을 영원토록 삼키신다, swallow up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ESV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이야기가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아무튼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남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는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남은 자인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한다. 찬송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결론이요, 주제요,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데 그냥 찬송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근데 사실 설교 제목이 길어서 요 단어를 제가 빼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들어가야 맛이 나요. 저는 이렇게 사실은 제목을 붙였어요. 찬양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선지자가 하는 노래의 주제예요. 선지자가 부르는 이 노래의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Oh Lord, you are my God.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이사야 노래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선지자의 노래인데 이 선지자의 노래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예요. 다시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주제는 이사야의 노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여야 해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자주 사용하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사야에게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여호와 외에 다른 잡다한 신들 바알, 아세라 뭐 이름 쫙 얘기해 보세요. 신이란 신은 다 갖고 와 보세요. 그 모든 신들은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전혀 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웃긴 거예요. 잡신들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귀신이에요. 그러나 이사야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 외에는 우리를 구원의 가르침이나 동일하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아멘은 크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그 노래를 지금 이 이사야가 앞에 있었던 24장과 연결을 하는데 2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남아있는 자들, 그 남아있는 자들이 무리라고 표현이 되어지면서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한다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24장 14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리는 누군가 하면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징계가 있을 때 그 진노를 받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른다예요. 그런데 이제 25장에 와서는 이사야가 아, 그 무리들만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노래를 해. 그 무리들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나도 있어. 나도 노래를 한다니까. 나도 찬송을 한다니까라고 이사야가 개인의 찬송을 지금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무리들,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는 그 마음이 더 감사로 감격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의 마음이 더 감격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이 남은 자들은 그때 즉 마지막 때가 올 때에 그들이 아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구원자이시구나를 깨닫고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이 날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있지만 앞으로 이 다음에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은 아직 들어서 알고 있지 자기가 보고 한 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사야가 가르쳐줘서 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환상 중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다 봤어요. 미리 다 봤기 때문에 그것을 본 그 이사야의 마음은 막 파운딩 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대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귀한 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말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있을까요? 감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막 그냥 좋아서 기뻐서 막 감격하는 일이 매일 표현은 안 되어져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게 특별 계시니까 그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세요. 맞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그 감격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기쁨이 없으세요? 그게 도전인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서 놓고 비교를 해봅시다. 성도들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30년, 40년, 50년 살아오신 분들 계세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성경을 10번 이상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직분이 없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야, 아무개씨, 아무개 형제님, 자매님, 잘 이겨야지.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나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얘기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지요. 그러면 그 초신자인 성도보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감격은 조금 더 크겠지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지요. 말로만 주의 은혜입니다. 말로만 주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말로만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벅차오르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왜 불평하세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꺼지잖아요. 근데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갈게요. 이거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우리 오늘 김 목사님도 계시지만 김 목사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 목사 두 사람이 겸손하게 내려가겠습니다. 목사는 그래도 성도들보다는 성경 조금은 더 읽어야죠. 예를 들어서 뭐가 놀라지 마시고 일주일을 놓고, 우리 일주일 놓고 솔직하게 목사라면 성도들보다는 조금은 더 읽어야지요. 아멘. 조금은 더 기도해야지요. 조금은 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견딜 줄 알아야지요. 그래도 성경을 읽고 공부하잖아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책을 찾아보잖아요. 하다못해 못하는 히브리어지만 히브리어 성경 펴놓고 한 번은 보잖아요. 그게 목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세요, 안 하세요? 기대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보다 조금 더 가까이 했다면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조금 더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가르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견디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참으세요.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러는 게 마땅하지요. 근데 목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아이고 나 죽네, 그러고선 땅바닥에 꺼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좀 해주세요. 가끔씩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놓고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성령님께서 인쳐주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 찬송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는 일반 무리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우상 바라보지 않겠다. 이 세상의 실력 바라보지 않겠다. 이 세상의 돈 바라보지 않겠다. 이 세상의 명예 바라보지 않겠다. 바라보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다른 것 안 보겠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왜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아둥바둥하면서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사느냐고요. 예, 돈 필요해요. 건강 필요해요. 제가 그거를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돈과 건강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아멘. 그래서 이사야는 그 노래를 부를 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부르는 그 내용은 뭐냐면 구속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 뭐 도움 필요할 때 와서 물질 조금 주고 건강 찔끔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1절 중간을 보세요.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아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근데요. 제가 가끔씩 딴지를 거는데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이사야가 쓸 때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도 말 되지요. 그런데 왜 주의 이름을 높인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주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온유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좋은 거 다 갖다 붙일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 attribute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attribute,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감사한다고요?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이 말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에게 있어서 지금 이 본문에서 주의 이름을 놓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사야 전체의,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예요.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그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의 그 속성을 높여드리면서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후반부에 가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주는 그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냥 이사야가 제가 또다시 딴지를 거는데 자 주의 이름을 높인다. 예, 알겠어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대로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구속하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구속해 주셨을 때에도 우연히 시간이 남아서 심심하니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에 있어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시는 일을 시간이 남아서 심심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깨 부닥쳐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목하셨고 지명해서 부르셨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신 거예요. 이게 왜 감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어떤 이유라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택하신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로, 우리 친교실 가면 있는 단어인데요,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한번 택하셨으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택함받고 작정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긍심 갖고 사셔도 됩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1절 끝에 말씀에 두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실함과 진실함. Faithful and sure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우연히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2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멸망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이 잠깐 보시면 거기에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읍과 궁성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거기 외인의 궁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foreigners거든요. 외인의 궁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니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서 23장까지 이야기했던 세상 나라의 그 멸망이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밖에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망한다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니, 일반적으로는 못해요. 미국이 망하긴 어떻게 망해요? 세계 최대 강국인데 아무리 빚이 많아도 미국은 안 망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도 명나라가 역사 보면 명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당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당나라가 멸망을 하고 명나라 중간에 다 뺐어요. 송나라도 빼고 명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런 모습을 놓고 누군가가 건드렸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연이 망하는 경우는 한 번도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아수르, 바벨론, 두로 이런 나라가 망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망할 거라는 생각을 본인들도 못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 최대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강한 민족, 강한 군대라고 자랑질하고 있었던 아수르, 바벨론, 두로 이런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서 먼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 나라를 멸망을 시킬 때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성읍이 돌무더기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 끝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세상 나라의 멸망을 보고 이사야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3절에서는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 세상 나라로부터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3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들이에요.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 이런 단어가 있죠. 그러면 어느 특정한 나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의 유다를 그냥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마치 쑥대밭을 만드는 것처럼 이사야가 이미 묘사했거든요. 바벨론도 그랬거든요. 자기 잘난 마습으로 교만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두로는 어때요?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두로라고 하는 나라, 다른 나라에 예를 들면 다시스라고 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거기에 식민지를 만들어 놓을 정도로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고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데 그 멸망당하는 나라들이 두 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휴 저 사람이 저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 친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세상으로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강팍하게 그냥 화내고 그냥 막 짜증내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니까 어떤 마음까지 들어요? 아, 저거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뒤지게 맞아야 돌아올까?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저 가끔씩 하거든요. 얼마나 맞아야 저럴까? 그렇게 맞고 돌아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희 집안이 그랬거든요. 아주 뒤지게 맞고 돌아왔거든요. 아버지는 2만 5천 볼트의 전기에 감전됐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집안은 쫄딱 망하고 그러고 나서 두 손 발 다 들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저희 집안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때 가면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리 잘난 척한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발 들고 포기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모든 나라가 예수를 주를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 나라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데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좀 보십시오.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를 경외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본래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맞죠? 영광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아수르, 바벨론, 두로 이런 나라들이 지들 잘났다고 자기들이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주를 영화롭게 하며라는 뜻이고요.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뜻은 뭔가 하면 여호와를 존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다른 신이 아니라 아,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예수가 진짜 구원자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광을 받는 모습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라고 4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이 참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 한데 주를 경외하리다. 왜냐하면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절에 다녔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공 들이러 다니고 국민학교 학생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불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아프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절에 가는 거예요. 부처에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방어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들은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도움 필요합니다라고 청원을 못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못 흔들어요. 왜? 죽었으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믿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주셨을 때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나중 일이에요. 이미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미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두 손 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 이 구원받은 백성들, 택한받은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원수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조용해라. 그래서 그들의 소동과 그들의 소란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그러니까 아주 태양빛이 쨍쨍 내려지는 그때에 그 태양빛을 없게 해주시는 것처럼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그 폭양을 때튼 떼약볕처럼 내려치는 그 태양빛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대항하고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 뭐 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마구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원수의 소리를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는 것, subdue 하시는 것, 잠잠케 하신다. 이 말을 아주 유명한 영어 단어로 딱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shut up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누군가 하면, 이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4절 말씀에 빈궁한 자,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핍박받고 박해받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원수들에게 조용하고 잠잠케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 것을 믿으신다면 일단 아멘 한번 하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잠잠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곡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그 다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억울하십니까? 아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필요에 따라 바람을 주시며 필요에 따라 환난을 주시며 필요에 따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